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사랑한다 다시금 고백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도 계시며 또한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계시와 또한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신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말씀이 나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애굽에서 행하신 것과 또한 광야에서 행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갔는데 이렇게 여섯 왕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일심으로. 그 여섯 왕들은 분명히도 더욱더 자신들의 그 땅을 차지기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사이도 안 좋았을 것이고 또한 관계도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의 적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또 뭉치게 되죠? 똑같이 이렇게 여섯 왕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일심으로 뭉치고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해석해서는 이 왕들이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맞대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뭉쳐서 일심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고백인데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합니다. 라합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9장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두 눈으로 직접 요단강이 스탑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도 보았고 또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무기가 있거나 그 어떤 것이 있어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동안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진 것 또한 이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또한 듣기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만 이렇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구원을 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여섯 왕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어떤 무엇이 있었길래 이 라합은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라합을 빼고 다른 사람들은 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학교 가게 되면 캠퍼스 크루세이드 해가지고 CCC가 있죠. 사역일을 그 쓰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한테 빨리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라합은 그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나서 또한 듣고 나서 그럼 그렇게 믿음을 들어서 또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그가 결정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가 결심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러므로 라합이 특별한 겁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 라합만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과 저 또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늘부터 그래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여서 구원받았습니까? 이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봐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CCC에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미니언주의 사람들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 복음은 어느 누구든 듣고 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구원은 열려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12절부터 자세히 봐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떤 누구도 특정적으로 특별하게 믿음이 있거나 누구 하나가 그 달라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누구든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조건 없는 자이며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하여진 것이지 그 전파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믿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연결해서 볼 때에 이제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뭡니까? 복음을 다 들었다면 다 순종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서 시작되거나 내가 결정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 밖에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 바깥에서 온 것이다. 외부에서 온 것이다. 내가 만들거나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결정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또 하나 어떤 구절을 잘 쓰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잘 씁니다. 한번 가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봤을 때 한번 봤지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보기만 해도 아, 이 말씀 그거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막 낙기하고 있어. 노크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가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나의 기도를 같이 따라하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새신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 3장 20절 이 말씀은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한 것입니까? 이 편지가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된 겁니까? 아니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진 것이고 이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한번 그 14절부터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로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여섯 교회에 달리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많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살고 있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장사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미지미지근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꾸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또 혼동하면 안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혼내실 때 너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봐. 쫓아를 보낼 거야.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부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면서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나에게 와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요. 또한 과정에도 계시며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 잘하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부자로 살고 이렇게 힘들지도 않는 삶을 살고 핍박 가운데 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착각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다고 하면서 미지근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다시 보게 되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 살지 말고 회개하여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절이 이제 나오는 거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깥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세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이 너희 집의 주인 되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을 또한 그렇게 인정하며 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너는 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 살고 내가 너의 왕이며 주권자이며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 여섯 왕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요단강이 끊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적들과 놀라운 것들을 보지도 않았는데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믿음 가운데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미지근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여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러한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아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홍해 주변에서 요단강 주변에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캠프파이어를 치면서 그 질문을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특권과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우울해지고 많이 힘들고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생각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도 소홀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미진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거 아시죠? 개구리를 물에 놓고 어떻게 죽이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다고 합니까? 물을 천천히 뜨겁게 하면은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단이 지금 저희들에게 공격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천천히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사우나에 온 것 같네, 목욕탕에 온 것 같네 라고 느끼면서 내 삶이 뭐 어때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깨어있어라, 주의하라, 회개하라, 충성된 삶을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백성이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라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계속해서 힘이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에 계속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 것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이렇게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손을 흔들며 또한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예배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줌으로도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루에 하루 살아가면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상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한 자리 더 나아가서 한 자리 더 나아가서 순종 가운데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부르셨고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이제는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호수아나 또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시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며 읽고 듣고 지키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더욱더 순종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붙드십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